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첫 행선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시간 이 공장을 방문해 두 정상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구상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 전략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형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 등을 마무리한 뒤 5층 집무실에서 조인수 회담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에 때맞춰 미 공군의 공중지휘통제기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일 일본 상공에서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의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전용기기이기도 한 E-4B는 하늘에서 전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등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 심판의 날 항공기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12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차 방한했을 때 이 기종을 이용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업지대를 완전하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이우 동쪽에 위치한 하르키우 지역을 탄환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는 완전 파괴됐다며 그곳이 지옥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가능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가능한 많은 주택, 사회기반시설, 기업을 파괴하려 한다며 다분히 의도적인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학살로 인정될 자격이 있다며 러시아군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역 때 맞춰 중국이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공은 19일 보하이 해역, 황하이 북부 해역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6월 2일 오후 4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기간 이 해역에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난 해사군도 남중국해 해역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동안 이 해역에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훈련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에서 21일까지 한국 방문에 이어 24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가 제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19일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CDC의 자문위 13명 가운데 찬성 11, 반대 1, 1명 기권표를 던진 직후 채택됐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성명을 내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이 연령대는 기본 2회 백신 접종이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이 때문에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백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호받는 아이들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향후 누가 구체적으로 추가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권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이 19일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의원 97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86대 반대 11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이달 초 관련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위한 80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난민 지원을 위해 배정된 9억 달러는 주거 교육 분야 등에 쓰일 예정이며 의료 지원을 위한 5,400만 달러도 별도로 배정됐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토요일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합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순서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 안보에 있어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반도체가 미치는 중요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엔 평북과 함경북도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순서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경제 안보에 있어 첨단 산업의 필수품인 반도체가 미치는 중요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동행 취재 중인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 직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캠퍼스를 실찰한 후 가진 연설에서 이곳을 방문한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Over the last few years, we've seen just how critical it is.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적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국제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소비재, 특히 자동차 물품 부족이 초래됐으며 이는 전 세계 물가 상승에 기여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우리의 중대한 공급망 확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며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의해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건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 즉 한국과 같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동맹과 파트너로부터 더욱 확보하고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 critical component of how we'll do that, in my view, is by working with close partners who do share our values.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에 섰다며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는 국민 교육에 투자해 글로벌 혁신의 동력이 되었고 삼성 같은 기업에서 책임 있는 기술 개발에 의해 움직이는 혁신이 우리 두 나라의 방향에 있어 미래 형성에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강화야말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는 자율주행차, AI, 로봇 등 모든 첨단 산업의 필수 부품이자 미래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공급하며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설계의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세계적인 한국이 협력을 확대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1일엔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미한 정상회담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 후 바로 옆 접견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약 90분간 회담이 끝나면 정리 과정 등을 거쳐 오후 3시 45분에서 4시쯤 청사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21일 저녁엔 청사 인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하며 22일엔 안보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합니다. 두 정상은 이곳에서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한미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오산 기지 지하 벙커에 있는 KAOC는 한반도 전군의 항공우주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곳으로 한반도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내에 진입하는 모든 항공기를 식별하고 유사시 대응을 지시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직접 방문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A 뉴스 김영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미한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한 두 나라는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 대변인실은 20일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 비서관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타룬 차브라 기술 국가안보 선임 보좌관 간의 첫 통화가 있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도착일에 맞춰 이뤄진 이 통화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설된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채널 신설은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첨단 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 동맹 핵심 의지와 관련해 미한 양국이 긴밀히 정책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대변인실은 덧붙였습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한 양국은 21일로 예정된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양국 동맹을 경제 안보와 공급망, 기술, 인권 등을 망라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출범을 준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한국 참여를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미한 정상회담에 임하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제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며 양국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IPEF 동참 방침에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IPEF는 투명하고 개방적, 포용적인 협력 원칙에 기반한 경제 협의체라며 특정국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느 대상국이 됐든 국제사회의 이런 입장, 원칙, 평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공개한 IPEF는 공정무역, 탄력적 공급망, 청정에너지, 반부패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장경제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협력 구상체입니다. 중국은 IPEF를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제경고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IPEF는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국가 간 네트워크라며 경제 투명성, 민주적 질서 등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가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참여할 수 없는, 또 참여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출범 자체에 반대하는 거고 그 출범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어떤 견제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선 점증하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 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 정상이 논의할 액션 플랜의 내용으로는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실무장, 폭격훈련 등 연합훈련 정례화와 확대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용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은 특히 사드의 추가 배치나 기존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정상화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며 한국 정부가 신중한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공식 의제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 조금 시간을 더 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마도 한중관계를 의식해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박진 한국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에 출석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방역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한국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자력갱생 노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그 대북 지원, 특히 코로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19일 오후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확진 의심 발열 환자 수는 224만여 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65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순방 목적은 동맹국의 방어와 억지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한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순방 기간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정보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re is a genuine possibility, a real risk of some kind of provocation.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형태에 대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올 들어 여러 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고 수십 년 전부터 자신들의 역량 향상과 도발을 위해 미사일 시험을 한 오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며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소통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은 동맹 방어에 대한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높이고 역내에서 우리의 군사태세 조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핵심 메시지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방위와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here for our allies and partners. We are here.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어떤 위협이나 공격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미한, 미일 양자협력은 물론 미한일 3자협력은 어떤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더욱 강화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관여할 것이고 미국은 확고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어떠한 침략 행위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강조할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한 진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됐다고 정부 초기부터 북한에 말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궁극적 목표를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우리도 행동 대 행동을 기반으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직접 소통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의미 있거나 건설적인 외교에 관여할 의사를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는 동맹과 긴밀히 공조하며 압박을 가하고 도발에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지금의 방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계획을 묻는 말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민첩한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Quite frankly, security in the Indo-Pacific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s why we have considered China.
커비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솔직히 말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오랜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중국을 당면한 최우선 도전으로 꼽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 전부터 북한과 그들의 미래와 과거 그리고 잠재적인 도발에 대해 민첩한 자세를 취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안보와 관련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사일 발사이든 핵실험이든 북한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 우리가 주시하고 심지어 예상하고 있으며 어쩌면 대통령이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You heard Jake Sullivan talk about the fact that we were monitoring and perhaps even expecting the North Koreans.
이어 그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안보 태세가 적절한지 살펴볼 것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말했다면서도 현 시점에선 너무 앞서 나가길 원치 않고 물론 미리 공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할 때마다 안전은 관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미한 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 역내와 국제 문제를 아우르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보조를 맞출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방안에서의 주요 의제와 쟁점 자세히 살펴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안보, 경제, 글로벌 동맹, 그리고 중국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올해 들어 모두 16차례의 미사일 시위를 이어가고 고강도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방안인 만큼 두 나라의 안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한 북한의 ICBM과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하며 동맹국과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요할 경우 억지력 강화 등 군사 준비 태세를 장단기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한국 측은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 플랜을 보여주는 것을 두 정상의 최우선 과제로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구체적인 확장 억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바람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재가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EDSCG는 2016년 양국 고위급 간에 합의되고 두 차례만 열린 후 2018년 1월 남북, 미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중단됐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EDSCG 재가동은 미국과 한국이 억지 강화를 위한 잠재적 조치를 논의함으로써 동맹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이와 함께 미한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는 방안,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나아가 미국 전술에게 나토식 핵공유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나토식 핵공유는 북한의 핵 역량이 고도화하면서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또 전략자산은 상시 배치의 경우 미군의 해외 재배치 방침 등을 고려해야 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부 전략자산을 동원한 실무장 폭격 훈련을 포함한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미국이 북한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전향적인 조치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한일 3국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 신설, 미한일 3국 군사훈련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과 의료물자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보 문제와 함께 경제협력도 경제안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이번 방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협력을 넘어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기술 동맹으로 경제협력을 심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한 둘째 날에는 한국이 주최하는 공식 만찬에서 마지막 날에는 별도의 회동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한국 경제계 인사들과 만남도 예정됐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기술 동맹에 대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의 장을 더욱 넓혀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도 이번 방문이 기후, 에너지, 기술에서 경제 성장과 투자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글로벌한 미한 동맹의 성격을 강조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And he will highlight the truly global nature of the USROK alliance from climate and energy and technology to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그동안 안보 중심의 미한 동맹에서 첨단 기술, 공급망 같은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동맹국 한국과 함께 경제 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 심화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알리고 한국과 일본이 동참무사를 밝히는 것도 대중국 견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청정 에너지 등 새로운 경제 이슈 협력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파트너 국가를 모아 만드는 경제통상협의체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역내 주요 동맹국들의 동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 신냉전 위험, 진영 대항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안보 산업 발전의 핵심인 만큼 공급망 회복력 문제는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과 기술 강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과 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 supply chain issues and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have value beyond any relationship to China.
토콜라 부소장은 특히 공급망 문제와 IPEF는 중국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중국 견제를 위한 반중연합 구성으로 규정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서 동맹과 민주주의의 힘을 강조하는 기회로 정의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ying to form an anti-China coalition to contain China. And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prefers the other framework.
리스 전 실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더욱 통합되고 쿼드 4개국과 관계를 구축해 더 많은 경제 안보를 이룰 기회를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견제에 대한 문제가 아닌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 환경에서 더욱 번영하고 안심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 중국 견제 행보는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 새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얼마나 보조를 맞출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21일 미한 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타이완, 신장 자치구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떤 표현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5월 발표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미일 공동성명보다 낮은 수위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 만큼 이전 정부와 다른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권위주의와 공산주의 국가에 의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기며 반자유적 국제질서 확산을 막기 위해 마음이 같은 국가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민주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이런 노력의 당연한 파트너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의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코로나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현안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놀랄만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평가한 가운데 이번 순방 기간 한국 측에 무기 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한국 측은 이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박 3일간의 한국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22일 오후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아미베라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은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라 의원은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새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베라 의원은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동맹관계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미국은 한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길 기대하십니까?
As we celebrated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Yoon, I think in the President's inauguration address, he really di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working.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중요한 관계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를 저해해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세계 무대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일에 더 많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The vast majority of South Koreans understand the long-term commitment and alliance that the United States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과 동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한국에 가장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줄곧 있었습니다. 이런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방위 공약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 의원들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주한미군 유지 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The hope would be that we can get to a nuclear-free North Korea and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핵 없는 북한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긴장을 낮추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영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이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First thing, you hear the reports that North Korea may consider doing a
먼저 북한이 정상회담 전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규모 발병에 관한 것인데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도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움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 두 정부 모두 북한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직접 코로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I think right now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y could provide is if
네,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내 동반 질병과 백신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곧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미 당국의 평가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정부나 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I would hope that the North Koreans know better than to do a nuclear test, but should they do it?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마도 유엔과 함께 북한에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저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열려있고 그 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북한의 진정한 조치와 함께 열려야 합니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제재로 대응했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That's up to North Korea, but if Kim Jong-un cares about his people and his country.
결국은 북한에 달린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 한 말을 보면 김정은이 주민들을 신경 쓴다면 한국은 북한 내에 작동하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 대북 투자를 할 의향이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과거 행태를 보면 그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이런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미한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인도태평양 질서에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쿼드를 포함한 중국 문제에서 미국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길 기대하십니까?
I'm pleased that President Yoon is willing to work with the members of the BRIC coalition, Australia, India.
윤 대통령이 호주와 인도, 미국, 일본의 쿼드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 기쁩니다. 저는 쿼드를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특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중국이 역내에서 책임 있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라고 중국은 현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한국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역내 다른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의 새 정부와의 협력 방안과 미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퇴임한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는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살로니 샤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국장은 19일 두 사람의 회동을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설명의 진위를 확인해달라는 BOA의 논평 요청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한 것 외에 언급할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예정된 면담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19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 측으로부터 회동이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바이든 대통령 측은 오늘 회담 무산 소식을 통보하면서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고 얘기한 것도 사실이라며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회동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미국 쪽이라는 한국 측의 주장이 따르자 백악관은 BOA에 예정된 면담이 없다는 설리번 보좌관의 18일 발언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이던 지난달 28일 당시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회동 가능성을 먼저 꺼냈습니다. 퇴임 대통령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의제보다는 서로 간의 회포를 푸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탁현민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도 지난 6일 CBS 라디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자고 요청이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9일 연방관보에 공개된 공고문 초안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이란과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서명된 이 공고문은 19일 연방관보에 제출돼 20일 공식 게시가 예고됐습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연방관보에 게시하기 시작했으며 북한은 첫 해부터 26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에 대해선 미국의 국방 관련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네, 매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국민희망 대표로 탈북민들도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이은영 씨의 소감과 희망을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10일 한국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일반 시민과 각국 외교사절 등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취임식에는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축하사절단, 전현직 정상급 인사 등 300여 명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특히 탈북민들이 주요 인사로 초청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 대통령 취임식 최초로 탈북 국군포로 3명이 초청되는 등 한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30여 명의 탈북민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정한 국민희망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취임식 단상 맨 앞자리에 앉은 탈북 여성에게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기념해 초대된 20명의 국민 희망대표들은 한국을 빛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숨은 영웅, 사회발전과 국민 통합의 앞장선 인사들로 소개됐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50대 탈북 여성 이은영 씨는 VOA에 대통령 취임식 초청을 받고 믿기지 않았다고 당시 심경을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목적으로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받았던 번호로 되걸어 확인까지 할 만큼 대통령 취임식 초대는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은영 씨는 국민희망대표 20인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식 연단에 섰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요. 그때는 이제 진짜구나 하면서도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아직도 이제 막, 아, 이게 진짜인가? 막 그런 어리어리한 생각?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어가면, 아, 난 진짜 가문의 영광이구나 하면서 뭉클하면서, 제가 그 고생했던 게 막 지나가면서 고맙더라고요. 든든한, 대한민국 자체가 든든한 친정이구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자식들이 일, 힘들게 일 하나 성공하면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당시 무척 행복했다는 이은영 씨는 취임식 리허설, 대기 시간 후 실제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 앞에 앉았다며 열심히 살아온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올 때는 문화나 이런 것도 모르고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신분증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갔던 게 식당이거든요. 다음 날부터 뛰어갔던 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한물쳐서 일단은 제가 빈범으로 왔으니까 버리고 온 가족에 대한 부모님하고 동생에 대한 그걸 돈으로 보상하려고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철도 그런 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그거 사치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걸어 열심히 사니까
이 씨는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주로 노동자, 광부, 농민, 꽃제비가 많다며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탈북민들이 자본주의 국가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노동의 대가를 누리며 기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북한에서 남부를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씨는 북한 군 장교 출신으로 1998년 중국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에 정착한 후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히 저축해 일찌감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남편의 전복 양식 사업을 함께 일구며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매출 3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두는 등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을 일구던 이은영 씨는 2020년부터 탈북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사업으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기부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영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에 대해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자유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꿈꾸는 세상, 옛날에 북한에 있을 때 꿈꿨던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단 한 번도 나쁘다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로또 복권 맞았다라고 살았거든요. 저는 네 강조하셨는데 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가장 영광이고 행복이다. 어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축복 이렇게 저는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로또 복권 사는 만난 인생을 세 번 산다라고 그냥 속으로 계속 소리 질렀거든요.
이은영 씨는 자유에 대해 기본을 지키면서 원하는 바를 행하고 선택한 것에 책임을 끝까지 지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내 힘으로 쌓고 이를 베푸는 마음이라고 나름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탈북민을 새 나라의 희망으로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반기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매우 좋은 출발이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은영 씨가 한국 내 탈북민의 롤모델이자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업가로 성공한 인물이라며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 공백기를 지나 다시 들려오고 있다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한국인을 위한 평화, 화해, 통일과 번영, 정의를 준비함으로써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아주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은영 씨는 자신이 누리는 영광과 자유를 북한 주민들도 누르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친구들, 이 같은 하늘 아래 살잖아요. 근데 저쪽은 암흑 천지고 지옥이고 이쪽은 천국인데 저 친구들이 과연 언제야 나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2년 봉쇄로 인해서 밀수도 안 되고 밀수 아시잖아요. 몰래 하는 거. 네, 밀수도 아예 안 되니까 쌀값이 5배로 올랐고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사치일 정도로. 근데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나. 위를 줄이라고 그랬대요. 거기서 또.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인민들이 옛날 안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주민들의 삶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며 우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동포를 돕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은영 씨는 힘들어도 꼭 살아남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좋겠죠. 근데 통일 제가 양쪽에서 살아본 결과 근데 제일 불쌍한 게 국민들, 인민들이나 국민들인데 저희야 뭐 자유민주주의 나라에 사니까 굶진 않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요. 단 북한 주민들은 1년에 쌀밥 한 공기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명절에 한 그릇이라도 먹었으면 진짜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렵대요. 근데 뭐라고 위로를 할까요? 산에는 풀뿌리도 없고 이젠 저희 때 벌써 산이 반절벌거숭이가 됐는데 지금은 아예 다 몽땅 다 그냥 건물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그걸 주워다 서로 주워다 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고 밤에 잘 때 참지쳐 잔대 얼음 위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위로할까요? 나 잘 먹으면서 위로하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꼭 살아남아서 이런 세상을 꼭 만나고 그래도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유를 누려보고 꿈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꼭 그들과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북과 함경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6도, 양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3도, 신유주 아침 13도, 낮 23도가 예상됩니다. 구성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5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자강도입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오후에는 일부 지역 중강 강계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강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1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황해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2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4도, 사리원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신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6도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지만 해산과 풍산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가고요. 평강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31도, 장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23도, 청진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3도, 김책 아침에는 13도, 낮 기온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양강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해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5도, 김영권, 풍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저희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 오후 전용기인 에어포스 1으로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첫 행선지인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시간 이 공장을 방문해 두 정상은 반도체 공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장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 재평 구상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 경제안보 전략 기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서울 동작구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방명록 작성과 기념 촬영 등을 마무리한 뒤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먼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에 때맞춰 미국 공군의 공중지휘통제기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 등에 따르면 20일 일본 상공에서 공중지휘통제기인 E-4B 나이트워치의 항적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전용기이기도 한 E-4B는 하늘에서 전군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등 핵전쟁 수행 능력을 갖춰 심판의 날 항공기로도 불립니다. 지난해 12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 참석자 방한했을 때 이 기종을 이용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47-200B 제트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항공기입니다. 중국이 20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0.15포인트 인하에 4.45%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이 금리를 낮춘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국내 총생산 GDP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도시 봉쇄가 계속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업지대를 완전하게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밤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이우 동쪽에 위치한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분투하는 동안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는 완전 파괴됐다며 그곳은 지옥이라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은 가능한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죽이고 가능한 많은 주택, 사회기반시설, 기업을 파괴하려 한다며 다분히 의도적이고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행위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학살로 인정될 자격이 있다며 러시아군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때맞춰 중국이 해상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19일 보하이 해역, 황하이 북부 해역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6월 2일 오후 4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이 해역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난 해사국도 남중국해 해역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기간 동안 이 해역의 선박 통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가 제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는 19일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CDC 자문위 13명 가운데 찬성 11, 반대 1, 1명 기권표를 던진 직후 채택됐습니다. 로셜 월런스키 CDC 국장은 성명을 내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이 연령대는 기본 2회 백신 접종이 크게 뒤처져 있다며 이 때문에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백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호받는 아이들의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5월 21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